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전을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지금 여기 나오는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어디입니까? 세겜. 네, 세겜. 지금 솔로몬이 사실 말년에, 솔로몬 말년에 참 비참해.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서, 얼마나 정말 세상에 솔로몬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말년에 처참하고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도 못 지키고 나라가 갈라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냥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 아, 우리가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요. 이거 그냥 해답만 쓰면은 수능시험 100점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그것이 마음으로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들 배교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냥 그렇게 되고 세상에 제일 큰 왕국이 그만 적대 세력들에 의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당에서 일어나고 영남에서 일어나고 호남에서 다 일어납니다.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서 누가 일어났다고? 에돔에서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북쪽에서는 수리아에서 누가 일어났어요?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누가 일어났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전부 다 이제 뭐 안과 밖에서 막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매일 이 사람들이 촛불 집회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솔로몬이 죽으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나눠져 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는 벌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은 통일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세웠지만은 사실 이렇게 좀 나눠질 만한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곧에서 잠깐 나눠졌죠. 사울 왕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다윗하고 이렇게 같이 경쟁을 했죠. 근데 아브넬 장군이 중간에서 잘 이렇게 해줘가지고 화해가 됐죠. 아브넬 장군은 죽어버리고 맞죠. 누구에게? 요압 장군에게 암살당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이스보셋과 다윗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았는데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 편으로 북쪽에 열지파가 다 흘러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고 나라가 그때도 둘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그때는 어느 장군이 또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또 나라가 또 하나 됐어요. 나라가 하나가 되는가 했더니만 또 베냐민 집안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거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지금 제가 복습을 시키는 겁니다.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또 나라가 또 나눠지는 듯 했는데 그것이 또 정복이 됩니다. 사실은 통일 왕국이지만 이 열두 지파가 하나가 되질 않아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는 늘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봉합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인 것 같지만은 이들이 늘 나눠져서 있어요. 한 당인 것 같지만 친박하고 비박이 맨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인 것 같지만은 안 그런데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 나라가 르호보암 때 나눠지고 만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솔로몬은 참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아마 이 잠언을 썼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는 너무 감사해서 그때는 아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이 잠언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잠언을 쓰고 나서 타락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받은 재산과 궁녀들이 몇 명?
천명.
예, 천명이라 돼. 그러고 나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은 아마 죽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솔로몬이 쓴 성경이 뭔가 하면 전도서예요. 잠언 잘 나갈 때 이제 격언으로 쓴 거고, 전도서는 자기 인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그때 전도서를 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다. 해 아래 새로운 것도 없고 해 아래 좋은 것도 없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 헛되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툭하면 교회도 빠지고 툭하면 우리가 이래서 합니까? 왜냐면 그 헛된 것 때문에. 이미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겪어봤는데 전도서에 보면 전부 다 헛되다 헛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나도 좀 솔로몬처럼만 살았으면 당연히 그럴 텐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아등바등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드디어 왕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 12장은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인데 솔로몬은 부인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 르호보암은 그 부인이 암몬족의 여자, 암몬이라고 하는 그쪽 이방민족이죠. 그리고 암몬은 누구예요? 누구죠? 암몬은 어떻게 나라가 세워졌다 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딸에게서 된 거죠. 근데 이 암몬족의 여인과 사이에서 난 사람이에요. 일설에 의하면은 솔로몬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 믿어주세요?
아니요.
왜? 너무 많아서 혹시 못 났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하여튼 아들이 하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는 이제 41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17년 동안 이 사람이 이제 왕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아마 BC 931년에 이 사람에게 왕을 넘겨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왕이 되려고 솔로몬 왕이 죽게 되니까 솔로몬은 다윗 왕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왕위에 올랐잖아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왕권이 불안한데, 이 북쪽에 있는 열 지파가 이 르호보암을 이제 왕 즉위식을 갔는데 어디서 갔느냐 하면 오늘 보니까 세겜에서 맞아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세겜일까요? 예루살렘이 당연히 지금 통일 왕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솔로몬 궁전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할아버지가 지었던 다윗성도 있고 이런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지 않고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왜 세겜으로 갈까요? 세겜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혹시?
아 그리심하고 에발.
아 그리심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쯤 있어요 그리심?
에발하고.
예, 세겜은 말이죠. 예루살 지금 우리가 여기 젤베에는 무슨 호수가 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럼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사해가 있다. 사해가 있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아, 여러분들에게는 이쪽으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 요단강 편에서 서쪽으로 가면 산이 아주 가파른 산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요르단, 지금으로 말하면 트랜스 조르단 해가지고 요르단 왕국이 지금은 있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푹 빠져가지고 해발 바다보다 더 낮아요. 이 요단강은 굉장히 낮은 지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산이 쭉 올라가죠. 예루살렘은 한 800, 해발은 820 정도 됩니다. 베들레헴은 833. 뭐 그렇게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성에. 근데 거기에 가서 왕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근데 세겜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많은 그런 성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세겜 성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거의 1000km 이상을 걸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여기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땅인가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제사를 드렸던 것이 세겜땅이라. 여러분 그걸 요건 우리가 창세기를 안 배웠기 때문에 혹시 몰라도 봐드리겠습니다. 그건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창세기 보면 또 다시 이제 야곱이 자기 애들하고 같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오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세겜 땅의 추장이 딸을 사랑하죠. 그죠? 누구의 딸을 사랑해요? 예? 야곱의 딸을. 그래가지고 사랑을 해가지고 겁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겜 추장을 갖다 하물 추장을 전부 다 공격해서 남자들 저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그 성도 바로 세겜이라고 합니다. 세겜. 여러분 잘 외워두세요. 세겜. 제가 이건 창세기라서 공부를 안 했는데. 이 세겜이라는 땅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산, 무슨 산? 예. 산이 두 산이 이렇게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어요. 요 북쪽의 산 이름은 에발산이라고 그러고, 남쪽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산이 거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좀 저지대 골짜기고 산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세겜성이 위에 있겠어요? 아래에 있겠어요? 에발산에 있겠어요? 그리심산에 있겠어요? 그리심산에 있어요. 그리심산 약간 동쪽편에.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뚝 붙어 있는데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은 에발산에 반은 그리심산에 이 지파 여섯 지파 여섯 지파씩 나눠가지고 에발산에 세워둔 여섯 지파는 저주를 하고 그리심산에 세워진 지파 여섯은 축복을 하고 그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바로 거기에 세겜이 있다. 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겜성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죠. 고별 연설을 할 때 너희들이 강 건너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이 땅에서 한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누구든지 섬겨도 좋다. 너희들이 신을 택할 소위 섬겨야 될 신을 택해라.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여호수아서 24장의 유명한 고별 설교를 하죠.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죽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어디에다 묻느냐 하면 바로 이 세겜상에 보면 유명한 세겜하면 딱 떠오르는 게 상수리 나무가 아니었어요. 무지무지하게 거대한 상수리 나무인데 그 밑에다가 누구를 묻어요? 여호수아를 묻습니다. 근데 이 세겜에는 여호수아만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묻혀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살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유언을 이미 유언을 내렸잖아요. 내가 죽거든 여기에 묻지 말고 반드시 어디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400년 전에 조상인 요셉의 뼈를 추려가지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묻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워낙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 위치는 이스라엘은 조금 북쪽은 단이라고 그러고 제일 남쪽은 뭐예요? 예? 부엘세바. 단에서 부엘세바. 단은 제일 북쪽, 남쪽은 부엘세바. 단에서 부엘세바의 중간쯤 되는 데가 이제 세겜 땅이라고. 그러니까 제 중간이니까 북쪽 지파들은 전부 다 자기네들은 세겜을 중심으로 르호보암을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가 너를 만나면 너를 왕으로 삼아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왕 지키시고 르호보암이 당연히 솔로몬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왕 지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 지파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올라갔다? 세겜으로. 세겜으로 올라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올라오려 하니까 급히 이 사람들이 누구를 부르냐? 여로보암을 불러요. 여로보암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애굽에 도망가 있어요. 망명 가 있어요. 왜?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솔로몬 때 감독관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반역을 한다. 무슨 선지자가?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찢어가지고 열 조각을 주면서 여로보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솔로몬이 알았으니까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다고?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애굽으로 지금 망명 가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니까 이 열지파 사람들이 여호와의 마음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왕위가 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여로보암도 바로 세겜 땅에 있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야, 이거 조마조마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근데 여로보암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무서워서 도망을 갔지만은, 르호보암은 절대 무섭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름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비슷하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보암은 똑같은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의미가 비슷해요. 전부 다 백성하고 관계되는 건데, 여로보암은 백성의 수가 증가한다, 많다,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고, 르호보암은 백성의 수가 아니고 백성들이 창대해진다, 이런 의미로 서로 비슷하지만 이름이 조금 의미가 다르고 아마 뉘앙스가 이런 것 같아요. 북쪽에는 열지파이기 때문에 수가 많고, 그 대신 유다나 이 남지파, 유다지파의 이 남왕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의 후손을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창대한다. 그래서 르호보암, 아마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세겜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왕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열지파들이 배반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기를 얻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세겜에 가서 즉위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즉위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열지파,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열지파 중에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즉위식을 하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질문이 이제 뭐냐면 요구를 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줬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왕을 그대로 사실 왕으로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데 대통령으로 인정해주고 싶진 않은 거야, 속죄한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안 좋으니까 르호보암께 이 열지파가 요구를 합니다. 왕이시오,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너무 멍해를 많이 지웠다. 우리에게 너무 과중한 세금을 때렸고 강제 이 노동, 강제 부역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너무 막 허리가 길 정도로 일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죽겠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다. 우리에게 지금 이 좀 부역, 노동, 세금 이걸 좀 줄여달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가 모두가 당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하고 왕에게 제시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가만 들어보니까 요놈들이 아주 형편없거든요. 내가 왕이 되어서 즉위라면은 아, 선물을 가지고 와서 왕이시여 축하합니다 이래야 되는 친구들이 말이야 전부 다 패거리를 딱 모아가지고 아니, 탄핵을 하려고 됩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래? 그러고 난다면 내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 3일 동안 내가 여유를 두고 말미를 두고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3일 지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을 해주겠다.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하고는 그 뒤 헤어지게 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르호보암이 이 친구들 말을 내가 만약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이 친구들이 나를 지지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 왕으로 섬길 텐데 그렇게는 좋은데 이제 왕궁에 들어와야 될 세금이 잘 안 거치게 되면 조금 거치게 되면 왕실이 사실 먹고 사는 게 좀 더 좀 불편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 들어주기도 그렇고 안 들어주려니까 지금 막 기세 등등해서 촛불 시위를 하는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아 지지를 안 하겠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이 열지파의 북쪽 열지파의 그런 요구 조건을 듣고는 아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 강제 부역이나 세금을 좀 경감해주고 지지를 얻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하고 나서 차라리 돈을 더 받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건택 집사님 같은 건 어떻게 하겠어요? 좀 이렇게 왕이니까 좀 그렇게 해주는 게 낫겠죠. 백성 편이 되어주는 게. 근데 르호보암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겜 땅에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근데 첫 번째 자문은 누구에게 구하는가 하면은 아버지 솔로몬 시대의 대신으로 있던 솔로몬 시대에 섬기던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 소위 구세대 그 원로들에게 먼저 자문을 구합니다. 자 어르신네들 지금 내가 이렇게 고민이 생겼다. 저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든 원로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왕이시오 이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왕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성전 짓느라 아버지 왕 솔로몬 왕궁 짓느라 전국에 있는 또 성을 몇 개나 세웠습니까? 허리 빠졌습니다. 너무 힘든데 왕은 모름지기 백성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종이 되어서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 왕을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용납해주고 좀 경감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로들 생각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 솔로몬 왕 밑에서 자기네들이 참 벼슬도 갖고 했지만은 너무 좀 심했다는 것이 자기 눈에 비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백성들이 진짜 등골이 진짜 맞아 휘는구나 진짜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미국 이 저 영어의 속담에 이런 거 있죠. A straw that broke donkey's back인가 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당나귀의 등 맥을 등을 broke 하게 하는, 이제, 무너지게 하는, 뭐요? 스트로, 지푸라기. 지푸라기 하나가 이 당나귀 허리를, 등을 휘게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런 뜻인가. 이 짐을 잔뜩 올렸을 때는 모르는데, 너무 많이 올리고 나면 너무 힘들어 쓰러지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지푸라기만 하나만 놓으면 그때 쓰러진다. 지푸라기가 뭐 가볍잖아요. 근데 너무 짐이 무거우면 지푸라기 하나만 건져도 허리가 쓰러진다. 뭐 이런 말로서 영어에 그런 얘기가 있대. 있습니까? 그렇게 있다는 말인데. 그런, 지금 이 신하들은, 나이든 신하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구나. 이랬다가는 왕국이 큰일 나겠지. 반란이 일어나겠구나. 이거 뭐 800만 이 촛불 시위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안 되겠군. 해가지고, 이 대신들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가만 들어보니까 그것도 훌뜻하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만 또 결정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원로 대신이 아니고 자기하고 같이 동료 친구처럼 자라는 이 젊은 신세대들 소위 신진 집권 세력들에게 물어봅니다. 자기 동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야 저 북쪽 집파들이 말이야 나한테 이런 조건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딱 듣더니만 뭐라 하겠어요? 뭐라 그러세요? 야, 그놈들 정신 나간 놈들이구나. 아, 이렇게 부강스러운 나라에서 잘 먹고 집도 좋은데 지난 이런 대평화 강대국에서 살 수 있는 이게 지금 국가가 이렇게 지금 경제개발 5개년 몇십 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살게 해서 국민소득이 지금 얼마냐 세계 최고 아니냐 이렇게 해줬더니 뭐라고 세금 안 내겠다고 그러더니 이 젊은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라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때렸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채찍이 아니라 전갈로 때리겠다 전갈을 물리면 독이 있어서 죽습니다 그게 무슨 놈인지는 모르지만 채찍은 그냥 밋밋한 채찍인데 전갈로 때리겠다는 말은 이러면 대충 우리가 생각할 때는 쇠가 돼 있거나 아니면 이 채찍에다가 쇠붙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로 때리면 살점에 박히면 어떻게 돼요? 막 살 떨어지죠. 그래서 전갈로 때린다면 그런 더 혹독하게, 더 잔인하게, 더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 이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젊은 친구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젊은 친구들 지금 르호보암과 같은 또래에 같이 올라온 이 젊은 친구들은 누구겠어요? 솔로몬 시대의 그 대신들의 누구예요? 아들들 아니겠어요?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 아니겠어요? 자, 어려서 또 고생도 모르고, 왜냐면 르호보암조차가 고생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르호보암이 생기는 건 누구예요? 재벌 2세들. 그쵸, 금수저들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친구들은 부유층 자제들이고 이미 기득권 세력이고 정치적으로 불편한 게 없고, 그러니까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뭐라고요? 백이다. 우리 정유라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로 그런, 지금 이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무슨 말, 평생 고생을 안 해본 이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런 걸 이해를 못해. 백성들의 그 참뜻을 모르고, 백성들의 그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누리고 있던 이 평화, 이 부귀, 이 명예, 이 권력, 이것이 백성들의 허리 휘는 그 착취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 친구들은 알 수가 없죠.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득권이나 자기들이 가진 것을 뺏길까봐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라. 이렇게 지금 안 되죠. 사실 어쩌면 이 참 요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도 보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일부러 안 읽는데 이 읽으면은 이런 내용들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없이 자란 친구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어떤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먹을 밥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한테 와서 지금 우리 이웃에 이렇게 밥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 밥이 없어 죽었어? 그럼 떡을 먹어야지. 아마 이런 속도 없는 이런 사람들일 거라고, 이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딱 들었어요. 자, 르호보암이 그걸 딱 듣고 나니까 원로들의 의견도 맞는 것 같고 이 젊은 친구들의 의견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 말을 들었겠어요? 소년들,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별이 딱 되니까 누가 왔어요? 이제 북쪽 열지파, 여로보암하고 열지파가 이제 드디어 르호보암 왕 앞에 왔어요. 자, 너희들이 왔구나. 내가 대답을 해주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잘 들어라.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을 칠집으로 다스려서 너희들을 갖다가 애를 썼지만 이제부터 나는 더 무자비하게 너희들을 이제 다스릴 것이다. 전갈로 너희들을 쳐서 이제부터 너희들을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선언해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야, 이 그렇게 딱 들으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솔로몬이 아버지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버지 우리 저 열왕기상 3장, 그러니까 거기에 3장 9절인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죠? 저는 왕국을 출입할 수 조차도 없는 어린 나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택하신 백성을 잘 다스려서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건지 선악을 잘 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받았는데 솔로몬은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은 고생을 안 하고 잘하고 오늘 떨어진 거였다 보니까 전혀 안쓰러워. 그러니까 한 지혜로운 세대가 지나고 르호보암 세대가 오니까 왕국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어리석고 말도 안 돼. 르호보암이 그 순간 판단을 내려서 아,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면 내가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좀 경감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랬으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우리 솔로몬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참 그런 거 많이 겪어보잖아요. 아, 그때 그거 좀 잘했으면, 그때 그렇게 했으면 잘했으면, 정말 이 한 나라의 역사가 말이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왕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지켜 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혜를 바쳤을 때는 얼마나 나라가 부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나쁜 것으로 쓰여졌을 때, 법을 어겼을 때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이것 선택의 문제. 이거 정말 잘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 그거 늦었어요, 이미. 그러면 세상의 운명,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참, 오늘 15절에 보면은, 사실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그러한 말씀을 통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세옷 열 조각을 찢어가지고 줬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바로 이렇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동료들의 얘기,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핍박을 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된 것이 결국 뭐냐?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르호보암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도리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게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할 필요 뭐 있어요? 어차피 다 정해진 건데. 이렇게 숙명적으로 이것을 숙명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인데 이게 큰 오늘 요 말씀에 오늘 이 르호보암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이 관계 이것이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 르호보암이 자신의 그 어리석은 결정, 그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들이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거의 인간이 책임,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만 알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돌이켜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르호보암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을 갖다 원로나 자기 젊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약 신앙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지금 제가 아버지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는 정말 너무 큰 일을 했는데 저는 아버지의 반의 반의 반도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아버지의 반의 지혜라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왕국이 너무 큽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최순실이한테 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드려야 되나? 그 하나님께 아마 간구를 했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대로 갚아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런데 이 열왕기상을 지은 열왕기 저자는 르호보암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열지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지파가 당연히 이제 지지를 철회하고 이제 드디어 자기네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드디어 하는 것이죠. 그 16절에 보니까 드디어 지지를 안 하고 자기네들이 뭐라고 16절에 보면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이스라엘아 이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오면 북쪽의 열지파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지파나 베냐민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열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왕국이 나눠지면서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유대민족, 이스라엘, 히브리 이런 말이 나오죠. 똑같이 다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히브리 민족, 또 어떤 때는 유대 민족, 어떤 때는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성경에 가만히 보면 좀 의미가 달라요. 보통 구약에서 특히 이 다윗 이후의 세대에서 얘기할 때 보면은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보면 이스라엘 그러면 북쪽 열지파를 보통 얘기합니다. 유다 하면 유다지파만 얘기하게 돼요. 꼭 그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히브리 민족 이럴 때는 언어적으로 구분을 할 때 언어로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서 히브리 민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그러면 아 히브리말 쓰는 사람 이런 뜻이고요. 이스라엘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이러면은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좀 종교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유대민족 그러면 인종적인 게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할 때 유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단어 같지만 성경에 보면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해서 열지파로 하여금 자 이제 전부 해산 여기 이건 왕도 아니다 하고 좀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는 엄청난 얘기죠. 다윗에게서 이 사람들이 복종을 했고 다윗이 통일했는데 다윗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냐? 우리는 이제 너희들하고 관계가 없다. 다 돌아가 버렸만. 자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리고 다 흩어지니까 르호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어이가 없거든요. 그래? 그런 다음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안 되겠거든요. 착한 르호보암은 정말 지혜가 없어요. 이번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냥 가고 나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자기의 부하인 줄 알고 자기의 백성인 줄 알고 이제 거기에 감독관을 보냅니다. 누굴 보냈냐면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17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이 감독관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세금도 걷어야 되고 노동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감독관을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 열지파가 다 화가 나서 이제 반역의 의사를 가지고 갔는데 감독관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돌로 쳐 죽이고 자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왕궁을 짓느라고 강제 노역을 시켰어. 그 당시에는 시켰던 이 일꾼들이 누구예요? 원주민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걸 안 시켰는데 이제는 여기에 보니까 이 세대에 와서는 애굽에서 자기들이 종살이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동족에게 하고 있다. 엄청난 일은 많이 안. 자기 형제 동족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죠. 절대 자기 동족끼리 집파들끼리는 종으로 안 삼습니다. 삼아서는 안 돼요. 땅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집파는 자기 땅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집파에게 나눠준 땅인데 이 땅은 본래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 땅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파별로 나눠준 땅을 갖다가 분배를 받아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관리를 잘 못하고 농사를 제대로 안 짓고 게으르고 일을 안 해가지고 땅을 황폐해서 이 사람이 가난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동족이 땅을 사긴 삽니다. 근데 팔 때는 반드시 그 사람한테 팔게 돼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이 되면은 땅 소유가 전부 없어지고 도로 다 원주인에게 나눠주는 이런 희년 제도가 있어요. 주빌리라고 해서 희년년이 뭐예요? 그래서 옛날 다 왔던 그 옛날 원주인에게 그 땅을 가서 값어치도로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의 땅이지 우리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정신이 있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희년정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르호보암은 세상에 자기 동족을 지금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람을 파견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미 헤어지고 반역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도니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마치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그 감독관을 죽인 것처럼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 이 소식이 들리니까,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하니까, 드디어 군대를 모집하고. 막 도망갔죠. 왜냐면, 제일 처음에, 지금도 아직도 세겜 땅에 있는데, 세겜이 있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밤새 야만 도주해가지고 어디로 왔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드디어 군인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해가지고, 18만 명을 엄청난 인원을 모집했죠. 그리고는 드디어 정벌을 방문합니다. 이 북 이스라엘을 완전히 열지파를 갖다가 이제 전부 다 토벌을 하겠다 하고 출정을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스마야 선지자가 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타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지 마세요.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절대 공격하지 마세요. 이건 동족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아주 좋은 거예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딱 하나님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북쪽 이스라엘도 내가 택한 백성이죠. 야곱의 후손이니까. 남쪽 유다도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 왕국, 이 솔로몬 왕국이 배교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북쪽 열지파를 통해서 지금 징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 아들인데, 내 자손이고, 내 아들들이고, 나의 백성인데, 이 내 백성이 싸운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끼리 싸우는 걸 좋아하시겠어? 안 좋아하시겠어? 그러니까 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형제끼리 싸움하지 말라! 하고 싸움을 멈추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요? 해야죠. 장로님하고 목사님 또 성도들 뭐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는 게 많잖아요. 싸움. 교회가 싸움 안 하는 교회 어디 있어요? 싸움 안 하면 좀 심심해. 너무 교회가 전부 싸움하고 있어요.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전부 싫어하고 전부 미워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형제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안 싸우면 그렇다고 우리가 형제들끼리 안 싸웁니까? 마찬가지로 싸워야죠. 사실은 참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안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내 편인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다투고 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물으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럴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해요. 묻지도 않아요. 왜? 물으면 안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싸우기 위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야 싸움 계속 하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왜 싸워야 되나? 싸우지 마. 그럼 안 싸워야 되는데, 기도하면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세상에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다 자기가 하나님 뜻이에요. 다 하나님 뜻이고 다 옳다는 이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전부 다 내 자녀들이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면 르호보암이 깨닫고는 이제 안 갑니다. 안 올라가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불러놓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 왕국은 나눠지게 되고 북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북쪽은 몇 지파? 남쪽은 누구하고 누구?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은 본래 저쪽 북쪽 편이에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 그럼 사울 왕하고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이 절대 사이가 좋진 않았거든. 둘은 어떤 사이죠? 앙숙이 아니라 아버지 장인 어른하고 사위인데 무슨 이거 참 거야. 장인 어른하고 사위 관계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사울 왕을 앙숙으로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앙숙이다 이러는데 절대 앙숙 아니에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하고 이 유다 지파는 좀 안 좋았어요. 세바도 베냐민 지파로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 유명한 시므이가 왕이 피난 갈 때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계속 돌던지고 욕했던 친구가 있잖아요. 이거 다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둘이는 이 땅을 분배할 때 바로 옆에 붙였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대단.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지파고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워낙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출중한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지파가 두 개가 너무 강해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주인이에요. 요셉의 지파니까 얼마나 세요? 요셉의 지파보다 센 데가 있어요. 근데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실 장자권을 주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물론 장자권은 요셉 지파에게 넘겼어요. 르벤에게서 요셉 지파로 넘어갔지만 왕권만큼은 유다 지파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부딪힘은 큰데 땅을 나눌 때도 보면은 유다 지파는 스스로 공격을 해가지고 헤브론이고 부엘사바를 공격해가지고 자기가 땅을 넓혀요.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로 우리 땅 어떻게 할까 하니까 여호수아가 니네들 수가 많고 싸움 잘하잖아 해서 에브라임 산지 중앙 세겜 땅 중심으로 해서 전부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 양쪽 다 영토가 둘 다 막상막하로 넓어요. 다른 지파들은 땅 조금씩 조금씩 갔는데 너무 넓어요. 그 이 둘은 언제든지 싸움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베냐민 지파를 이 두 지파 사이에다 살짝 넣습니다. 땅. 베냐민 지파는 땅이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예루살렘과 세겜 그 사이에다가 베냐민 지파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죠. 너네 둘이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때에 따라서는 어느 쪽으로 붙겠어요? 그쪽으로 살짝 붙였다가. 왜냐면 베냐민을 가장 사랑했던 형제가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이 베냐민을 가장 사랑해서 애굽에서 할 때 왜 탈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건 창세기를 안 배워서 이정은 집사님 어떻게 했죠? 안 배웠으니까 모른다 이래도 괜찮아요. 왜 금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감춰가지고 베냐민이 훔쳐간 것처럼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 때는 생각 안 나죠? 이건 안 배웠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는 아직 안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요셉이 베냐민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이 에브라임 이쪽은 다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너무 이 베냐민과 가까워요. 그런데 베냐민이 어떻게 된 건지 사울왕 이 후손들이 도대체 유다 지파하고는 합쳐질 것 같지 않은데 전쟁을 할 때 보니까 유다 지파에 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쭉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같이 가까워진 지파가 돼서 남유다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2000년대에 와가지고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 세대에 와서 예수님은 어디 지파? 다윗 유다 지파. 바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야, 이거 묘한 거잖아요. 그죠? 베냐민 지파. 여러분 솔로몬은 무슨 지파인지 아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지파가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갈릴리 쪽 이쪽 지방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는 사마리아 이미 북쪽으로 가서 이방 땅 비슷하게 돼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파가 자기가 무슨 지파라고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 틀어져 버렸거든. 왜냐면 나라가 왕국이 나눠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나서는 유다 지파는 정통적으로 자기네들 유다를 지키고 있는데, 왜냐면 왕국을 지킨다 이 메시아 사상이 가지고 있는데, 갈릴리 쪽만 해도 히집이지 않으니까 지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지파가 혼혈 결혼, 이런 정책에 의해서 지파가 막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요셉이 어느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유다 지파예요. 그걸 어떻게, 사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깡촌에 목수하고 있는 정말 형편없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윗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족보가 어디세요?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이정훈 목사님 어디이시죠?
전주요.
전주요?
네.
어디이시죠? 이름? 네? 형제분이시네, 이정훈 목사님. 전주이시라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쪽으로 붙어, 유다 지파로 붙어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이제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서 남유다 왕국을 만들게 되고, 북쪽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왕국이 드디어 나눠졌어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국이 나눠졌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의 일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책임은 없어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은 악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징계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 그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르호보암은 그러질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매를 사요, 사. 그래가지고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또 어기는 방향으로 가니까 당연히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진 섭리 길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는 율법을 어긴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책임, 인간의 선택에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을 이루는 수단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족이고 우리 형제고 또 우리 집안, 우리 사업 모든 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늘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1년 동안 성경을 꼭 한번 읽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1년에 한번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 하루에 한 번도 안 읽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 안 읽는 사람, 그게 정상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으면 바로 눈이 감기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